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아마 내가 세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아마 이런 답을 교회에서 하는 대로 이렇게 아마 답을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세례를 받아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조금 좀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 좋은 세례도 많이 있거든요. 달걀 세례라든지 또 졸업식 때 짓궂은 학생들이 그 퍼붓는 그 밀가루 세례라든지 또 비를 흠뻑 맞으면 우리 소나기 세례 맞았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 세례도 여러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세례와 이런 세례들과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세례를 말할 때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 세례란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소나기를 쫄딱 맞는다면 소나기와 완전히 합하여졌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소나기 세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나기 세례라고 말을 하듯이 그리스도와 완전히 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세례입니다. 조금 더 유추해 보면 소나기를 맞기 전에는 우리가 마른 옷과 마른 몸이었죠. 그러나 소나기 세례를 받고 나면 완전히 다 젖어버립니다. 이전에 마른 상태는 없어지고 그리고 소나기로 말미암아 완전히 젖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합하여지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삶이었죠. 내 인생 자체가. 그러나 그리스도와 합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와 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엄청나게 가까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상태가 변화되고 또 속성이 변화되고 하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런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 세례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밥티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 베프티스트 철치 아닙니까? 침례교회? 그 베프티즘이라는 말이 바로 그 밥티조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뜻은 잠그다, 자물쇠로 잠그다라는 뜻이 아니고 수건을 물속에 잠그다. 그래서 수건이 물에 완전히 푹 이제 젖어버리는 상태, 그런 잠그다라는 말이고 또 물들이다라는 말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면은 그 나를 감싸고 있는 그것과 함께 잠기어서 물들여져서 결국은 어떤 속성이나 특성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들어가자마자 바뀌어버렸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점을 기억하면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냐는 질문을 다시 말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 물들여져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 있는 삶을 시작했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에 제가 죄의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삶이 시작됐습니까?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말할 때 우리가 분명히 강조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확실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 합하여 물들어서 하나님과 교제 있는 삶을 시작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시작의 여부를 묻는 것이지 얼마나 내가 교제를 깊이 잘하고 있고 또 성숙하게 하나님과 사귀고 사귐이 있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교제 있는 삶을, 하나님과의 교제 있는 삶을 시작했습니까? 시작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합한 삶이 시작되었느냐? 뭐 교리적으로 말하면 이제 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보세요.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할 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니까 아들다운 수준을 향상시키면서 사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아들이 된 순간이 있었다. 딸이 되는 순간이 있었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이라는 거죠. 27절 후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면 이제는 뭔가 좀 달라져야지 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시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쭉 나오죠.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도 하나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께 찬양해라 이것이죠. 하나됨을 뭐 어떻게 우리가 잘 지켜가고 있습니까? 하나됨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쁨이 있습니까?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9절도 또 그렇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았다라는 그 자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부터 약속된 풍성한 유업을 얻고 쟁취할 수 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그리고 느낌표 이렇게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줄여서 말하면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은 신자의 성화나 성숙을 요구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과의 교제를 깊이 해야 함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성화와 성숙을 시작할 수 있는 위치와 자격을 얻었다라는 그것에 지금 우리의 관심을 모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용어로 말하면 내가 칭의를 얻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었다. 또 뭐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와 세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 내가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면에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초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 삶이 조금이라도 더 변화되어서 세례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든지 또는 내가 더 성숙해서 또는 적어도 미워하는 사람이 좀 없어져야 내가 이토록 이렇게 강한 미움은 좀 없어져야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매우 틀린 말입니다. 세례를 받는데 준비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신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행위나 도덕성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기에 앞서서. 물론 신자의 전체적인 삶을 볼 때는 그것이 요구가 되는 것은 맞죠. 그러나 지금 세례의 그 순간에,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 순간에는 행위나 도덕성이 수반되지 않아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 고백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단지 예수님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가에 대한 진지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삶에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과 또 앞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상황과 사건과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도 예수는 나의 주인이 되시기에 충분하시고 그리고 분명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또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사실은 알고 있는데 내 자신의 삶을 보면 도저히 그분이 주인 노릇하실 수 있는 바탕이 못 됩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찔림은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나의 삶이 그렇게 부족하고 거칠고 까칠하니까 구주가 필요하고 주인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내가 그분 말씀을 완전하게 잘 들을 줄 알고 그리고 내 삶이 이렇게 잘 가꾸어져 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인으로서 이제 나를 다스리실 수 있다. 이렇게 믿는다면 그럼 어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라는 말입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은 도덕성은 조금 높은 수준에 있을런지 몰라도 행위는 조금 남다르게 인정받을지 몰라도 잘못된 그런 방향성 때문에 점점 더 예수를 믿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결혼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 때 상대에 대한 고백이 있죠. 그리고 나의 결단이 분명하죠. 그것을 말로 우리가 합니다. 말로 하면 서로가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혼인이 성사가 됩니다. 그러면 나의 평생 반려자로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한 가지이죠. 결혼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그 결혼이 성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서로에 대한 이 고백에 달려 있습니다. 고백의 진지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고백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알기 위해서 살아보고 결혼하겠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다들 그거 동의하시나 봅니다. 결혼 전에 같이 살아보고 괜찮으면 결혼식 하겠다는 생각은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사는 것과 결혼 안 하고 사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결혼 안 하고 살면 상대가 알아지지 않습니다. 함께 살기만 한다고 해서 상대를 알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제가 결혼 강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상대를 진짜 조금씩 조금씩 매우 더디게 알아가려면 결혼식 하고 살아봐야 됩니다. 제가 경험이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결혼의 신비이고 참 관계 형성의 필수 조건입니다. 본론의 주제로 돌아가서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그분을 다 알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한 정말 그 고백에 따른 삶을 살고 그래서 내가 성숙해지고 그랬을 때 세례를 받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세속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분이 지금 내 인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고 앞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주인이 되어주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앞으로 내 인생에 관해서 그분을 신뢰하겠다고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의 의미에 있어서 옛날에 하나님과 멀었던 삶을 이제 종료하고 이제 그분과 새로운 교제와 사귐의 삶을 시작한다는 것, 시작한다는 것. 이렇게 시작하는데 죄 용서받음은 분명하죠. 그러나 우리의 성화와 성숙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고요. 두 번째, 세례를 받는데 딱 한 가지 나로부터 필요한 것은, 요구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내 진지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구주와 주인이 되어주실 수 있다는 그 고백은 사실 실로 의미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의미를 다 알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세례식에서 공적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본인이 결단해야 되고 또 공동체가 도와줘야 하고 또 격려해줘야 하고 그런 삶의 몫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우리의 삶과 한번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이제 성경이 내 인생에 앞으로 임할 축복과 선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축복들이 담겨지기 위한 내 인생의 새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나의 인생의 그릇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을 담아 길러내기에는 엄청난 하자가 있었습니다. 잘 담아지지도 않을 뿐더러 또 자기의 인생조차도 담을 수 없는 그런 그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이 담겨지려면 먼저 새 그릇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옛날에 그 깨어지고 기형적이고 너무나 오염되어 있었던 그런 그릇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로 믿는 새로운 고백의 그릇, 그 그릇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형성하고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세례에서 행한 예수에 대한 나의 고백은 이제부터 하늘,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것을 담기 위한 나의 내적 그릇을 창출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교리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행해 주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내 인생의 나의 그릇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고백과 함께 들어오시는 성령께서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제대로 담아놓을 수 있는 그릇을 창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 그릇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에 엄청난 은사가 있고 그리고 또 뛰어난 재능이 있고 그리고 내게 실력이 쌓여진 것이 있고 그리고 또 내게 어떤 그 행동의 양식이 굉장히 잘 다듬어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내적 그릇이 올바로 형성되어 있어야 그것들은 잘 담길 수 있고 그 안에서 가꾸어질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들은 진정으로 내 것으로 승화되어서 내 자신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라는 표시를 할 수 있는 진정으로 살아있다라는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은 내 내적인 그릇에 나의 그런 모든 재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담겨서 잘 가꾸어지고 그럼으로써 표현될 때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자기 그릇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평생 다른 사람 흉내내는 삶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특히 젊은이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문제가 바로 이것이죠. 아무리 자질이 좋고 환경과 조건이 좋고 인생의 유익한 재료들을 많이 얻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내면에 그것을 담을 그릇이 없어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무의미하게 삶을 마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끝까지 표면적인 인기와 화려함 그리고 들뜬 흥분을 구하면서 살다가 마침내 바람 빠진 풍선과도 같이 시들은 인생으로 마감한다는 사실은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모든 구도자들의 탄식이고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앙드레 마티우라는 캐나다 출생의 프랑스계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천재였습니다. 영화로 이제 최근에 소개되어서 더 알려진 음악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앙드레 마티우가 5살 되던 때 많은 음악 비평가들이 아, 이 사람은 모차르트를 능가할 음악가가 아닐까 하고 크게 기대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 모차르트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그러겠지만 음악계에서는 모차르트는 따라갈 수 없는 신동 아닙니까?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마티우가 모차르트를 능가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모차르트는 5세의 나이에 이 기적적인 소년처럼 위풍당당하고 멋진 연주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천재성이죠. 앙드레 마티우의 부모는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통해서 가게를 일으켜보려는 그런 집념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늘 연주회나 또 오디션이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 앞서서 이 아이를 눈을 쳐다보면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 매우 매우 중요한 순간이야. 그러니까 너는 잘해야 돼. 그 말을 거꾸로 뒤집어보면 네가 잘못하면 우리는 계속 망하는 거야. 5살 난 애에게 그렇게 짐을 지어주는 것이죠. 이런 부담감이 뭐 어렸을 때는 그게 크게 스트레스로 왔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사춘기 이렇게 지나고 커가면서 매우 큰 스트레스로 눌리게 되었죠. 그리고 또 자신에 대한 그 대중들의 반응이 굉장히 변덕스럽다라는 것을 이게 알고는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괴로워하는 중에 결국 알코올에 손을 댔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39세의 젊은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까운 재능과 은사는 사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에 비하면 물거품처럼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유튜브 같은데 들어가서 앙드레 마티오 이렇게 쳐보면 그 사람의 음악을 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한 100곡 정도 생전에 작곡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의 죽음에는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는 그 원망, 또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나는 잊혀졌다라는 그 절망감, 자신의 인기가 떨어지자 그 돈이라도 벌자라는 그런 식의 막장 승부군성이, 그런 정도만이 그의 죽음에 남아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음악 세계는 한 번도 자유롭게 펼쳐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비평가들은 그 사람이 훨씬 더 승화되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수준 격조 높은 음악을 창출해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음악 세계는 그 재능에 비하면 한 번도 자유롭게 펼쳐본 적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저는 양드레 마티우의 이 영화를 보면서 다 보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그 뛰어난 자기 음악을 담을 그릇이 없었다는 것이죠. 천재적 음악성은 자기의 인생의 표면에서만 겉돌았고, 자신 그래서 아름답게 담아놓을 자신만의 삶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음악을 담을 자신의 진정한 인생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삶을 시작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죽기 전에 자신의 삶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고, 그러니 어떤 좋은 은사와 선물도 가치 없이 물거품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음악은 있는데 그 음악을 담을 진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시작이 없으니 평생 겉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그 앵무새가 말을 하는 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부름을 받고 연주에 가면 그냥 뭐 자기의 그 연주의 능력에 따라서 연주를 하고 하는 그런 정도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그 좋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을 성령이 창출해 주신 내 인생의 새로운 그릇에 담을 그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출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늘 인생이 땅 위에 사는 나의 내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물든 삶, 예수님과 합한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바로 내 인생의 이런 중대한 시작이라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바로 이 새로운 시작,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새로운 시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개인적으로 웅얼웅얼거리는 고백으로, 자신만의 개인적인 고백으로 그렇게 마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온 회중, 한 사람이 세례를 받더라도 온 회중이 모여서 그 침례와 세례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한 사람의 증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올바른 인생의 시작점을 예수와 함께 가지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기독교의 반을 넘어서고 그 반을 또 넘어서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받으신 분들이 여기 대부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 내가 굉장히 귀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내가 그 세례식에서 나의 구주를 또 나의 주를 고백했다. 이것에 굉장한 의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제는 제가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는 참 그 유머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이렇게 쓴 웃음을 짓게 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얼떨결에 받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침례 교육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는데요. 제가 실제로 그런 우리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군대에서 이제 초코파이 주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이제 세례식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식을 하는데 세례 안 받았으니까 또 충성하는 마음에서 세례식에 참여해야죠. 근데 세례식에 참여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세례식 하는 그 이제 의식이 수영장으로 풍덩풍덩 뛰어 들어갔다가 싹 젖고 그러고 나오는 그런 식이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세례식이죠. 맞습니다. 물속에 풍덩 빠졌다가 둘이 나오는 거 그건 맞는데 근데 이런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또 기독교 가정에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뭐 장로교에서 그러시죠. 뭐 유아 세례를 받았고 또 그다음에 별 생각 없이 고민 없이 이제 견인을 받았고 뭐 열몇 살 되면 주죠. 컨퍼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세례가 무엇인지 모르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에 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세례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거죠. 아니 내가 뭐 그렇게 세례를 받았는데 뭐 세례는 받은 분 받았으니까 또 받으면 또 뭐 안 된다는 뭐 법은 없지만 그냥 뭐 또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그렇게 한번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 그냥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면서 덤덤하게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어떻게 세례를 받게 되었든 자신이 받은 세례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그 의미를 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의 생명과 축복을 담기 위한 내면의 그릇, 즉 진정한 삶이 하나님과 함께 형성되고 내 삶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눈을 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깨닫는다 하더라도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만 깨달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강론되고 그리고 그런 의미가 밝혀질 때가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그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 저는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세례받으신 것에 대해서 아직도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진정한 그 쉐어링,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눔, 그 의미의 나눔이 없었다면 교회나 목장 모임 속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큐티 쉐어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잡고 나오셔도 되고 그 자기 목장 순서가 아니더라도 그런 분을 금방 시켜드릴 테니까 지체 없이 저에게 말씀하시거나 목동님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장에서는 거의 매주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목동에게 슬쩍 귀뜸을 하시고 제가 나에게 뭐 3분만 시간을 주세요. 뭐 1분만이라도 시간을 주세요. 이렇게 준비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고백은 아무리 짧고 단순한 것이라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을 진지하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10초 안에 그 고백을 끝내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하십시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데요. 신앙 고백을 영어로 말하면 profession이라고 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profession이라고 하는 말은 전문직, 전문성 이런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종교 영역에서는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profession.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 인생에는 그 유일한 가치의 기둥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프로페션이라고 말을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프로페션이 증인들 앞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례를 받았더라도 뭐 이전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더라도 침례교회 신조에 따라서 침례를 권유합니다만 뭐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뭐 안 받으셨다고 해서 전부 침례 받는다 그러시면은 정말 그것도 또 굉장한 그 역사가 될 겁니다.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본인이 세례 받은 것에 대한 의미와 그 고백의 진지함이 확실하시면 그러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게 침례교 목사로서 이거 쫓겨날 말입니다. 큰 용기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수영장에 뛰어들어서 그 세례 받았다는 형제 있었죠? 그분 우리 교회에서 다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좋아하더군요. 세례다운 침례를 받았다고 아주 행복해하는 걸 봤습니다. 내가 받은 세례, 그 의미를 더욱 견고히 가지셔야 됩니다. 저 또한 침례식이 있을 때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을 매우 단순하지만 그 심오한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읊조리고 그리고 그것을 곱씹습니다. 정말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진심으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은 참 내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고백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도 값지게 되고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할 때 사람들 앞에서 정말 겸손하지만 또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의 내용이 됩니다. 침례받는 이제 형제 자매들이 다음 주에 이제 같이 함께 동참할 것입니다. 아직 우리 어른 성도님들 중에는 침례받겠다는 분이 없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에 지금 우리 네 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그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증인으로 서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빌어주시는 마음이 간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무엇과도 견딜 수 없는 중대한 인생의 출발이 시작되는구나.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늘이 담길 그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이시죠. 그래서 정말 나도 그렇게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 저 아이들을 그렇게 세례를 받게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잠기셔서 마음으로 깊은 찬양을 함께 드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1년 봄에 침례를 뭐 받으시든지 받으시지 않든지 간에 침례식을 기대하시는 마음이 진심으로 크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정말 세례에 대한 또 침례에 대한 그 의미를 많이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침례식에서 고백했던 그 내용,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시고 또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도 남을 그런 충분한 자격을 지니신 분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저의 인생에 있었음을 알고 기억하면서 참으로 그 의미를 되새길 때 하늘의 축복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인생에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또 귀한 침례식을 다음 주에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참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우리 이 예식에 정말 성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침례를 받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을 위한 그 축복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 침례식을 침례를 받든지 받지 않든지 다 같이 준비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식에 누구나 같이 참석하고 참여하여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정말 한 형제여 자매된 그런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간에 있을 침례식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고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